숙련된 습관이 있어야 함.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말합니다. 장성한 자는 번역하면 성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단은 습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무엇입니까? 곧 성인이 되어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인이 되어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인들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숙련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은 헬라어에서는 공업에 사용되는 단어로 그 뜻은 기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 중에 어떤 사람은 미숙련공이고 어떤 사람은 숙련공입니다. 숙련공은 많은 훈련을 통하여 기술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의의 말씀에 숙련됨이란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훈련과 기술적인 요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숙련된 습관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상태를 명백히 드러냅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습관을 알고자 한다면 그에게 성경 한 장을 읽게 하고 무엇을 읽어내는가를 보십시오. 그가 어떠한 사람이면 어떤 것을 읽어냅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호기심이 넘치는 성경 부분을 읽어냅니다. 두뇌가 이지적인 사람은 성경에서 주로 논리를 찾아내고 생각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글자로만 읽어낼 뿐입니다. 사람의 성품과 습관은 성경을 읽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성격과 성품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성품과 습관이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성경을 읽지만 영적인 결과가 없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성품과 습관은 어떠해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주관적이지 않아야 함. 첫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사람치고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내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사람에게는 한 번만 말해도 곧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사람에게는 세 번을 말해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머리가 나쁘기보다는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전히 자신의 생각 안에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생각과 의견과 주장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가 물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산을 말한다면 그는 여전히 산 위에 있는 물을 생각할 것입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사람의 말도 정확히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겠습니까? 주관적인 사람은 세상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영에 속한 일들을 이해하길 기대하겠습니까? 기묘하게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듣는 것도 매우 빠릅니다. 당신이 말하면 그는 곧 알아듣고 당신이 어떻게 말하면 그는 어떻게 이해합니다. 주관적이지 않은 사람이 들을 수 있으며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한 번 말해도 새겨진 것이 없고 두 번을 말해도 여전히 새겨진 것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너무 많은 생각과 의견과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한두 번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주관적인 사람인가 시험해 보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볍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관적이라면 이 땅에 사는 날이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잃어버려질는지 모릅니다. 객관적인 사람이 한번 성경을 읽는 것이 주관적인 사람이 10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관적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읽어도 빠뜨린 것이 있고 두 번이나 9번, 10번 읽어도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서 떠내려가 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저녁에 그를 부를 사람은 틀림없이 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으나 그는 오히려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부터 여러 차례 엘리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그가 주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엘리가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의 주관적인 것을 깨뜨리지 못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것처럼 그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새겨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생각과 의견과 느낌과 마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열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주관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차 이 말의 중요성을 볼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속에서 잠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정도까지 이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지 영적이지 않은지 물을 필요가 없이 다만 그에게 이 장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말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주관적임을 증명합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말한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여와 같이 어떤 사람은 안이 가득 차 있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것은 매우 엄중한 일로 어떤 사람이 주관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으며 영적인 것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대충대충 읽지 말아야 함. 둘째로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매우 정확한 책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틀리거나 착오가 없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낼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못하듯이 대충대충 읽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주의 깊은 사람이 됩니다. 부주의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소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가 어떻게 성경 읽는가를 듣기만 해도 그가 대충대충 하는 사람인지 주의 깊은 사람인지를 곧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을 읽거나 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글자를 마음대로 잘못 읽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습관입니다. 우리의 부정확한 습관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도 종종 부정확합니다. 많은 점에서 다만 조금만 부주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아래 몇 가지의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에서는 단수와 복수에 대하여 매우 주의합니다. 단수와 복수를 반드시 나누어야 하며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죄는 원문에서 단수와 복수가 다릅니다. 단수의 죄는 사람의 죄의 본성을 가리키고 복수의 죄는 사람의 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은 모두 복수의 죄, 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단수의 죄, 죄의 본성을 용서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수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 단수의 죄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의 죄의 행위, 복수의 죄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매우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죄와 죄의 법도 다릅니다. 사람이 만약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서 벗어남을 말하고 7장에서는 죄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주의하면 두 가지를 모두 똑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6장 마지막에 몸과 지체를 드림에 관한 문제를 말하므로 12장 첫 부분과 연결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죄의 문제가 완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법을 알아야 하며 죄의 법을 이기려면 8장에 성령의 법이 있어야 함에 대해 분명히 했습니다. 주의 깊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죄와 죄의 법을 거의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정련된 것이어서 모든 말씀에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충대충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대충대충 생각하여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죄의 법 이외에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곧 사망의 법이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죄는 부정한 것을 가리키고 사망은 무력함을 가리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사망의 법이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 하지만 악을 행하는 것이 죄의 법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려 하지만 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려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함께 죽음으로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며 함께 부활함으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죄의 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망의 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심하지 않거나 대충대충 읽는다면 이러한 진리들을 간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성경을 잘 읽어내는 사람들은 모두가 신중하고 정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벌거벗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결코 이러한 교훈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의 의의가 되도록 주셨다고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의의가 되도록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의의를 조금 잘라내서 우리의 의의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의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주 예수님의 의의와 주 예수님이 의의가 되신다는 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의 의는 그분 자신의 것이므로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의로워야 합니다. 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우셔야 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의는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의는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 나타내신 의입니다. 만일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의 의가 되었다면 주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의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의는 영원히 그분의 것이며 누구도 그분의 의를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주 예수님 자신이지 주 예수님의 의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특별한 의미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주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말하지 주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의 의는 그분이 구주가 되게 하는 자격을 갖게 할 뿐입니다. 그분은 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속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 자신을 하나님이 의롭다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의가 되시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옷 입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곧 의를 옷 입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선한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의이신 그리스도를 입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연납된 것이지 아들의 의로 인하여 연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려면 반드시 정확하게 읽어야 하며 대충대충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하며 우리의 새 생명이 주 예수님의 피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까? 그들은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을 인용합니다. 만약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읽는다면 이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결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피는 속죄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피에 대하여 규정한 원칙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입니다. 피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는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피가 우리에게 효능이 있다고 말한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곧 양심에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양심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7장에서 말하는 생명은 무슨 뜻입니까? 이 생명은 원문에서는 혼입니다. 즉, 혼의 생명을 가리키며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혼 생명을 부어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자기 혼을 부어내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의 혼을 부으셨는데 이는 속죄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혼은 구속을 위하여 피를 쏟으셨으며 사람의 특징은 혼이므로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어야 하며 사람의 인격이 존재하는 그 부분도 죽어야 합니다. 또한 영은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여러 차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나의 살을 먹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몇 번 말하지만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한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섞어버릴 때 오해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성경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성경 안에서 몇백 군데를 찾아서 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읽어볼 때 비로소 피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웨슬리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죄의 뿌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은 적이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는다고 말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어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피는 죄의 구속을 위한 것이지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피는 용서를 위한 것이지 거룩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사람 앞에서의 거룩함은 다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을 씻는 것입니다. 양심은 마음의 한 부분이며 사람이 죄를 느끼는 유일한 부분이 우리의 타고난 양심입니다. 피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또한 양심의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심을 볼 때 우리의 양심도 자연스럽게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 양심 안에서의 피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는 느낌이 없게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므로 함께 섞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정확성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확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성경을 보아도 어떠한 것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매우 정확하여 분명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확성을 기르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함. 셋째, 우리는 정확해야 하지만 결코 호기심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정확한 것이며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한다면 영적인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임으로 반드시 영을 사용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성을 추구하는 목적이 영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서 줄곧 희한한 일만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을 들여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임을 증명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영적인 책임을 기억해야 하며 거기에서 생명을 만지고 영을 만지고 주를 만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았다면 영적인 모든 것이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정확한 것임을 볼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모든 것이 정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길을 가기를 좋아하여 예언을 읽을 때조차도 호기심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래의 일을 알려고 할 뿐입니다. 이 안에서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만약 우리가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영적인 것과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영적이지 않고 죽은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으며 무엇이 가치가 많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율법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1.1획이라도 버릴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지만 율법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가벼운 일만을 꺼내와 읽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가벼운 길을 간다면 그들은 가벼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상황을 주 예수님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시시한 것은 잘 골라내면서도 지극히 중대한 것은 그냥 삼켜버립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완전히 길을 잘못 가는 것이며 이러한 잘못은 우리의 호기심 있는 성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잘 읽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주관적인 태도, 대충대충함, 호기심 등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질병을 교정받아 객관적이며 정확하며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성과 정확성과 호기심이 없는 성격은 한두 번이나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여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객관적이며 정확하며 호기심이 없이 읽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격과 습관이 오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